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연약한 부분들이 과거의 신앙의 돈독함을 가지고 살았던 선배님들과 비교해 보면 모자라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도 못하네. 그러면서 비교해 보면 막상 자기도 안 하면서 저도 안 하면서 과거는 이랬었는데 우리가 너무 난이하게가 해이한 모습으로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뭐 헌신하는 거 따져보면 감히 상상도 못하는 헌신들을 불과 우리 한 세대 앞에 있었던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었는가 하면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성경 구절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결국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정에 관한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놓고 보면 최소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그 복음서에서만 무려 저는 다섯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신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 즉 마태 그리고 마가 요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강하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구절은 너무 맞지 않는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을 금욕주의라고 생각하는 역사적인 그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 전 그러니까 313년이에요. 313년 바로 직전과 직후 그 시기를 놓고 보면 기독교가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직전에도 사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요. 직후가 되자마자 즉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말할 것 없이 마치 그냥 본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타락의 모습이 성도들 사이 속으로 기독교 교회 속으로 막 파고들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래도 생각이 있었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저 타락한 모습으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혼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4세기 때에 4세기니까 35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4세기 때에 사막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을 사막교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막교부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 책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수도사 중에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홍해 근방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356년에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 그리고 356년에 이 사람이 10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홍해 근처에 있는 사막에서 오랫동안 그냥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70피트가 되는 그 높은 그 탑에 그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30년을 삽니다. 그런 기록이 그 사막교부라고 하는 그런 교훈집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너무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타락의 세속의 물결이 막 들어오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혼자서 사는 그런 모습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들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수단 정도로 여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차점차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생각해서 상급을 받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가 하면 절름발이와 같이 장애처럼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가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잖아요. 아픔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들의 잘못입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영광은 가르쳐줘요. 성공은 가르쳐줘요. 번영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자기 부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설교의 제목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신앙. 예, 물론 믿음으로 우리 우울증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설교 제목들도 봤던 것 같아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자긍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라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옆으로 빗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시킬 수 있을까? 자녀 양육 방법.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willingness,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will이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십자가를 주면 그 십자가를 그래 맞지 못해서 그냥 따라와라.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와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아이고 내 자식이 저게 나 평생의 십자가야. 말 안 듣는 자식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놓고 하나님 이 장사 안 되는 게 나의 십자가겠죠?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장사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원해서 짊어지셨습니까? 자식이 잘 안 되는 모습이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피해 가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닥쳐있는 시련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시련이 눈앞에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자식에 관한 문제, 사업에 관한 문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눈앞에 있는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시련으로 다가왔을 때 마지못해서 아유, 오늘도 저 녀석을 또 밥을 해줘야 되네. 오늘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네.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있는데 손님은 하나도 오지 않고 하나도 벌지 못하면 그저 손해만 보고 있는 건데 아유, 이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억지로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시련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진정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봐.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에 명령이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라. 나그네를 영접해라. 헐벗은 사람 있냐? 그럼 너 옷 벗어서 줘. 그리고 병든 자가 있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돌보아줘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아, 그럼 너무 쉽네.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좀 더 힘든 거 없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 그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끄러운 것은 목사로서 저도 부끄러운 것은 1년에 한 번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 그 근처에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랑의 신발박스 운동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1달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혹은 석주에 한 번씩 이 병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와서 물을 가져가는데 그때 마치 자부심이 있어서 나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달을 해주면서 병물을 전달해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 병물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우리가 정말 기특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겠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해주시겠지.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마치 이런 사역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몇십 배 비싼 선물도 서스름 없이 이렇게 전달해 줄 때가 있어요. 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작은 거라 할지라도 꾸준히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교회에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게 더 힘들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대상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예요. 열두 제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그 마지막 여정에 12명의 제자는 계속해서 싸웠어요. 내려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까지 하셨겠느냐고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게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주인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받은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시 주인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드리라 그랬어요.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돌려서 접근을 해보면 어떤 논리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재주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그런 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치고 들어왔던 그 잔잔한 감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련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짊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이 길을 따라가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요구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짧게 짧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이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따라와라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를 따라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생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 부정하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했던 주변의 그 팔로워들,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의 모습이 좋아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는 제자가 될래?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러면 너 스스로를 부정해야 돼. 그리고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 제자가 되는 거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선교사가 돼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그래서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 속에서는 때로는 가족을 부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일도 부정해야 되고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말은 부모를 무시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목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정말로 정말로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저주한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본질적인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건데 이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과는 조금은 달라요. 견디는 것은 폭풍이 막 몰아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그래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인내는 아파도 괴로워도 걸어가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단어를 두 가지를 다 베드로 전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날마다라고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 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것은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짊어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짊어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 아픔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함과 헌신하는 겁니다. 견디고 참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아까도 그 의지라고 하는 말을 해드렸는데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자발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자발적이라는 말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짊어질 때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감당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할 때는 늘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뭐 큰 물건을 옮기거나 그럴 때 보면 그냥 낑낑거리고 하는데 저도 꾀가 많아가지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딱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딱 짊어지면 일단 몸에 무리가 오니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안 맞아요. 하지만 제가 표현했던 이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intentional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기꺼이 짊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지요. 의도적으로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전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의도적으로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옆으로 제껴놓을 때에 덜덜덜덜 떨면서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 게 아니라 눈 딱 감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 반지라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계라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 자식이 먹을 것이 없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팔러 전당포에 갑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팔러 갈 때 여러분 전당포 앞에서 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들었어요. 그 앞에서 이 시계를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 마지막에 얼마라고 불렀을 때 그 돈이라도 받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감정들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짊어지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가치관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밀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도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십자가 모형도 있습니다만 좀 거친 돌멩이로 하기는 했어요. 전에 사용하던 우리 십자가는 그 플라스틱으로 나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 좀 매끌매끌해요. 그거 아무리 만지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손에 가시 하나 안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나무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짊어질 때 그냥 매끄러운 부분으로 가죽 헝겊 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거친 나무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잡으려고 탁 올라가요. 물론 지쳐있지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라고 해요. 그러면 올라갈 때에 손 안 대고 올라갑니까? 손 대고 올라가잖아요. 손 대고 올라가는데 그 나무가 매끄럽게 이렇게 문질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친 나무라니까요. 손으로 붙잡고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조금만 힘을 주기만 해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것이라니까요. 하다가 보면은 얼굴에 나무가 부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찢기기도 합니다. 상처가 납니다. 짊어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통 안 당하고 싶어요. 보는 것만 해도 생각하는 것만 해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짊어지는 자체가 고통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참으세요. 짊어지고 참으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고 나에게 보장되어지고 있고 나에게 확증으로 보증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는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서를 썼을 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의 무차별의 압박과 박해와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에서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칼에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와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이 십자가는 그러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스럽지만 따라오라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 몰두, 자기 발달, 나라고 하는 것을 죽여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자아, 교만이 꺾여지게 되었고요. 야곱이 오랜 생활 동안 방황하고 돌아가고 있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가온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으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